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네,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라도 너희들이 이미 들었던 복음과 진리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하려고 한다. 그게 자신의 직분이고 또 자기가 하는 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그럼 도대체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했을 때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직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금은 직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성도들,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써놓았죠.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이게 매우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가 옆길로 잘 빠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설교 시간에 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설교를 했는가 생각해보면 묻지 않아서 그렇지 다 기억이 안 나는, 그런데 이제 어제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 중에 무엇이 생각나냐 물어보면 예화는 생각이 나는, 우스갯소리는 생각이 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재밌는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혹은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야기들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것들이 더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성경 말씀을 재밌게 하는 사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 했었던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음 한편에 은혜도 되고 유익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기억을 잘하건 못하건 내가 재미가 있게 들었건 아니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또 그거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아니면 그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건 주도박도 아닌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영적인 세계를 아느냐, 그래서 3층 천에 올라가 봤느냐, 3층 천만 있는 게 아니라 4층 천도 있고 5층 천도 있다, 그러면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서는 도대체 그럼 그게 뭐냐, 몰라도 돼요. 우리 그런 거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자꾸 귀가 자꾸 그렇게 쏠리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믿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쏠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선포한다, 너희가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이 본문에는 두 가지를 써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방금 읽었던 16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가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칼빈, 루터 막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그런 교단이다, 그래서 정통 칼빈주의에 의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칼빈이 고작 24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래서 참 칼빈은 천재인가 보다,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는 뭐 누군가를 막 대단히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칼빈이 막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칼빈이 죽을 때까지 그 기독교 강요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시 쓰고 고치고 고친 거예요. 그 고치고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다 강의 설교를 하고 그 강의 설교를 하면서 그거를 고치고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얇은 한 권의 책이었다면 나중에는 막 대여섯 권 정도 분량되는 그런 정도로 개정하고 증보해가지고 기독교영을 낸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도 맨 마지막에 냈던 최종판 기독교 강의랑 24살 때 썼던 기독교 강의랑 내용이 어떠하냐? 거의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왜 특별히 달라진 게 없을까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칼빈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강해 설교하기 전에 이전에 썼던 기독교 강요랑 다 강의하고 나누면서 썼던 기독교 강요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쓰기 전에 들었던 복음 그리고 그때 이해했던 복음이 거의 대부분 그냥 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 이게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막 20년, 30년 연구를 해야만 간신히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여러 문제들이 있고 또 아직 지식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신들이 들어야 될 내용들을 다 듣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이미.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신기한 무언가를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뿐이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새로운 것들을 잘 배워야 되지만 혹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사실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 계속 기억하는 사람, 갖고 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두 번째 주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선포하는 내용들이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를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직접 보고 직접 들었던 내용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소설책 같은 내용이 이제 진짜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게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 풍조를 따르는 목사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뭐 당연히 많이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거냐면 성경이 진짜겠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저렇게 짜집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 성경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 메시지 이런 것만 잘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지 성경에 있던 사건이 진짜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학을 하고 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 달려 죽었을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숭고한 가치로 살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신을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마 교수님께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헛소리 작작해라.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거지. 아 교훈을 받자. 우리가 참 의미 있게 살자. 그럴 것 같은 불교를 믿지. 그럴 것 같으면 집에 앉아서 그냥 교양이나 쌓고 앉아있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들었다.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을 이 두 번째 특징이 명확하게 선을 잘 그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가 증인으로서 선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오늘날에도 은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는 은사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있고 누군가 천사를 만나면 천사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않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으로 믿지는 않아요. 뭐 내가 천사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듣고 또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그렇게 한다 했을 때에 그게 신앙이 유익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제3자가 판단해보고 그렇게 큰 해가 되는 게 아니면 따라가겠다고 하는 걸 굳이 말릴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들었으니까 너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 그 증인들이 했던 증거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접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 그 증인들의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 오늘날 뭐 내가 천사를 만났다 오늘날 내가 천국에 갔다 예수를 만났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건 성경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들었던 예수님께 교훈을 받았던 증인들의 증거 요거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증거 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감동감화를 주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누가 쓴 거죠? 마태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요한복음 요한이 썼죠?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건너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이야기들이 될 수는 있지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선포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증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들 사람은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본 것도 잘못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제가 기억하는 것과 아내가 기억하는 것 권사님이 기억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뭔가 잘못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본 직접 경험했던 사람 그 이야기 위에 성령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게 또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것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뭐 주후 150년, 200년 이때 쓴 것은 아무리 내용이 유익해도 이거 성경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어떤 것을 설교하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내용 그리고 직접 들은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배웠던 사람 그 사람들이 쓴 그것까지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지 어떤 분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거 안 받습니다. 그거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분이 뭐 그걸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뭐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내용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베드로서를 바꾸는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어떤 내용을 자꾸 주장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약간 바깥으로 나간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휩쓸려 나가는 거죠. 그들이 어떤 걸 주장을 했을까요? 내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던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부수적으로 나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권면해 주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내 생각, 내 계획, 또 내 지식 이런 게 아니죠. 누군가가 전해주는 아 이거 같아, 저거 같아 이런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천사를 만나네 어쩌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이에 맞추어서, 이에 비추어서, 이에 합당하면 우리가 아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받기도 하고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그런 유사한 잘못된 가르침들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읽고 묵상하는 사람, 또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이로 인하여 성령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이 귀한 말씀 위에 우리가 늘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그 무엇도 우리가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는 올곧게 주님의 복음과 진리만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또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주셔서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